북한의 이번 핵실험 발표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고 있는 편이고요. 북한의 핵실험이 앞으로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대단히 엄중한 사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 핵실험인 것이 확인이 된다면요. 이것은 앞으로 그 NPT 체제, 즉 그 핵 비확산 체제에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고요. 동북아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핵 확산 도미노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파급력을 가진 사태라고 봅니다. 한반도에서는 남북한 군사 균형의 변질을 포함해서 남북관계의 왜곡, 이런 그 다양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대단히 엄중한 사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요, 이번 문제의 지진 파악이 인공적이다, 하지만 그 핵실험인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로서도 그 최종 판정이 나올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상 지하 핵실험을 하더라도 방사성 물질들이 이 대기권에 방출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탐지해보면 핵실험인지 아닌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실험을 했다, 뭐 이렇게 발표했을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봅니다. 때문에 일단 저로서는 북한의 말을 믿고 핵실험을 한 것이다, 그리고 성공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뭐 핵실험 시에는 반드시 그 방사능이 검출된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소식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이 좀 미묘한데요. 통상 핵실험을 하고 나서 방사성 물질들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지표를 뚫고 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양이 미세한 양이기 때문에 이제 탐지하고 또 이것을 그 분석해서 판정까지 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미국에서도 이미 이 탐지 비행기를 띄워놓고 있고요. 또 중국, 러시아, 한국 이런 나라들이 대기권의 방사성 측정을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조금 더 기다려보면 판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핵실험 후에는 핵실험 지역에서 그 특별한 지형 변화 관측이 또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일이 핵실험 의심 지역으로 현재 그 꼽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것 모두가 그런 현상이 전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함몰 현상인데요. 분화구처럼 그 지역이 함몰되는 거죠. 수직 경도에서 핵실험을 실시했을 경우에 이러한 그 함몰 현상은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 깊은 곳에 수평 경도를 파고 또 복잡한 구도를 가진 경도에서 소량의 핵폭발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함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몰 현상은 핵실험 유무를 판정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함몰 현상이 없다고 해서 핵실험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계제는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도 말이죠. 지난 9일 이 핵실험 발표 사실을 언급할 때 방사능이 전혀 없다 이런 언급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의 발표는 그 북한식 발표다. 북한 중심적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곧 그 대기권 핵실험의 경우에 그 버섯 구름과 함께 막대한 대기권 오염을 초래하지만 지하 핵실험일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 얘기라고 보고요. 엄밀히 말해서 어떤 지하 핵실험도 미량이긴 하지만 땅속으로 방사성 물질들이 스며 나가고 또 대기권으로 유독성 물질들이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 오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 탑재 기술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는 점을 종합을 해야 되고요. 또 30년 이상 동안 미사일 개발에 그 매진을 해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많은 세월 동안 북한이 소형화 그리고 미사일 탑재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겠느냐, 그런 점들을 판단한다면요, 지금쯤은 미사일 탑재에 접근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런 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파키스탄에서 그 얼마 전에 가오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발사를 하고 이미 실전 배치를 했는데요. 이 가오리 미사일도 사실은 그 북한 노동 미사일에서 가져온 똑같은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키스탄의 경우에는 이미 이 가오리 미사일에 탑재할 그 미사일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실제로 탑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북한이 파키스탄과 굉장히 긴밀한 그 농축 거래를 해왔는데요. 파키스탄으로부터 이 핵탄두 노하우나 핵실험 노하우를 전수받았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북한의 이 미사일 탑재 능력을 과소평가해서 안 되는 하나의 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신과 한국 언론의 핵실험 발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박사님께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뭐 현실화됐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뭐 최종 판단을 저희들도 기다리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저는 성공한 핵실험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한간에서는 그 플루토늄 중에 일부만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일부가 그랬다 하더라도 역시 연쇄 반응에 의한 핵폭발을 일으켰으면 그것은 성공한 핵실험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가사키 핵폭탄의 경우에도 그 사용된 플루토늄의 일부만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탄은 22킬로톤의 위력을 발휘했고 무수한 인명을 살상했습니다. 이 나가사키 폭탄을 놓고 실패한 핵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이 그 2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북한이 그 강력한 핵 보유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핵개발을 해온 나라이고요. 앞으로도 이 육자회담이나 이런 정치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또 관리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핵실험은 핵무기를 관리하고 개선하고 양산하는데 굉장히 긴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핵실험을 원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요,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국토에서 연거푸 실시하기에는 상당히 그 부담이 있는 그런 그 큰 일이죠. 큰 일이기 때문에 북한이 이러한 것을 쉽사리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으로서는요, 유엔 안보리가 결의문을 채택하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을 압박해서 북한 체제가 진실로 또 위험에 처해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할 때 정면 돌파를 하기 위해서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 소중한 이 정치적 카드이기도 한 핵실험이기 때문에 북한이 섣불리 이 카드를 소진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